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발틱해에 있는 미 구축함 부근에서 일련의 가상 공격을 벌이며 근접 비행을 실시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 11일 러시아 공격용 항공기 두 대가 미 구축함 도널드 쿠코 주변에 20차례 근접 비행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공격적인 비행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은 당시 구축함에서 가장 가깝게는 30m까지 접근해 물보라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이 관리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이튿날에도 11차례나 가상공격 비행을 벌이면서 9m까지 근접 비행을 실시해 도널드 쿠코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도널드 쿠코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 발틱 해안의 러시아 영토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그러나 러시아 전투기들이 무기를 장착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항해 요원들이 무전을 보냈지만 답신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이웃나라들의 극단주의 단체들의 화학무기 관련 정보를 유엔에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에서 테러 분자들이 유럽에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테러 분자 수천 명이 유럽에 유입됐다는 보고가 있다며 그들 중 일부가 화학무기 부품들을 유럽에 갖고 들어가 화학무기 제조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방 국가들은 해당 결의안이 지난 2013년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민간인 수백 명을 숨지게 한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유엔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두 번째 공동해양순찰을 실시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오늘 미군과 필리핀군이 지난달 첫 공동해양순찰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초에 두 번째 순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순해병력과 장비를 통해 필리핀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례 발리카탄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미군 병력 수백 명과 10대 항공기가 필리핀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 핵심 요충지 코바니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탈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지 주민들은 지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지난 2015년 1월 코바니에서 ISIL을 몰아냈지만 이들이 마을 곳곳에 매설해놓은 지뢰로 인해 100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시리아와 이라크 마을 도시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터키와 요르단의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수만 명의 난민들은 지뢰 공포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ISIL로부터 탈환한 시리아 고대 도시 팔미라에서도 러시아 군 당국은 최근 ISIL이 설치한 3,000개의 폭탄을 해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바는 정부가 운영하는 관영 도매시장을 일부 민간업체 소유주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관영 언론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 건물에 임대해 있는 개인업체들과 협력업체 4천여 곳은 20%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민간업체들은 그동안 도매 상품에 접근할 수 없어 기본적인 물품을 소매시장에서 구입해왔으며 이로 인해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의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집권한 뒤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쿠바에도 서서히 민간기업들과 국영기업들 간 경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한적으로 민간에 개방되는 도매시장은 아바나와 트리니다드, 빌라클라라 등 세 곳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아르세니 야체뉴크 전 총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총리직에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표결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추천한 그로이스만 지명자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야체뉴크 전 총리는 지난 10일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로이스만 총리 체제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치 권력이 포로셴코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곧 추가로 무수단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또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차량이 드나드는 등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미 국무부가 2015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곧 추가로 무수단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한두 기가량을 전개시킨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발사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군은 이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동해로 출동시켰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4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또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주변 해역의 항행 금지 구역 선포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다면 실전 배치 이후 처음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시험 발사 없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엔진 기관과 동체 길이, 탄두 중량 등으로 계산했을 때 사거리가 3, 4천km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모방해 만들어졌고 탄두 중량은 650kg, 소형화된 핵탄두를 비롯해 고폭탄, 화학탄 등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는 무수단 미사일은 현재까지 50여 기가 북한에 실전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가 노동미사일의 3배인 만큼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니까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이제 위협적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북한이 이제 무수단 만약 미사일을 그런 시험 발사를 통해서 걔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정거리에 있는 동맹, 미국의 전력들이라든지 이런 게 위협권 안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괌의 기지들이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수단 미사일은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을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30분이면 모든 연료 주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연료는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해 한 번 주입하면 일주일 정도 발사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곤 연구위원은 디메틸 히드라진이라는 액체 연료는 독성이 강하고 잘 폭발하는 불안정한 화합물이며 옛 소련에서부터 탄도미사일 연료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연료 주입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연료 한꺼번에 팍 집어넣지 못한단 말이에요. 살살 집어넣어야지. 보통 이제 그 동굴 같은 데서 터널 같은 데서 연료를 주입한 다음에 살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워서 발사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유포장도로 달리고 그러면 이제 불안정할 수가 있으니까 세워놓고 보통 그 연료 주입하거든요. 그럼 연료 주입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바로 발사해 얼마 안 있다가.
하지만 전개된 무수단 미사일의 연료 주입 절차가 끝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에 반발해 무수단 미사일 한 기씩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2대를 강원도 원산 일대로 전개했습니다. 당시 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를 세우는 등 위협 시위를 하던 북한은 4월 말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해제하면서 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해상에 떨어질 경우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차량이 드나드는 등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부근에 꾸준한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9일과 1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현장에서 차량 통행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인근 주지원 구역에서도 운송용 대형 상자와 소형 트럭으로 추정되는 물체 모습이 찍혔습니다. 산팔로스의 잭 리우 연구원은 이 같은 동향을 현지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며칠 안에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별다른 조짐 없이 갑작스럽게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려고 5차 핵실험이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리우 연구원은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북쪽 갱도가 봉쇄되지 않았다며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갱도 입구가 여러 개의 갱도와 공간으로 통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리우 연구원은 북쪽 갱도와 달리 남쪽이나 서쪽 갱도에서는 굴착 등 특별한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쪽 갱도의 굴착 공사는 지난해 말 중단됐다며 작업이 완료됐거나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몽골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몽골 외무부에서의 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실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보를 자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희망의 허망함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미국을 겨냥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결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조장하는 행동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시도 등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전히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의 2015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담긴 북한 상황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13일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을 정치 활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독재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세계 최악, 개탄스럽다는 기존의 부정적 평가는 빠졌지만 북한에서 공개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올해도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공개 처형 현황을 소개하면서 고위 관리들에 대한 숙청의 일환으로 지난해 첫 4개월 동안 15명이 처형됐다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총살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외국인 납치 문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인 12명 납치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했지만 일본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이를 중단시켰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심한 구타와 전기 충격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고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몇 주씩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구금시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한다는 한국통일연구원의 백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감자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북한의 정책 변화보다는 열악한 수감시설 상황으로 인해 숨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통일연구원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보안기관에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그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고 공정한 재판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도운 경비병들까지 처벌하고 있고 경비병들에게는 탈북자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인권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46명의 북한 해외 주재관들이 망명했다는 한국국가정보원의 보고를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정부기구들의 지적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nts those responsible for committing human rights abuses in Syria, Iraq, and elsewher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또 미국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국제사회가 잔악행위의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들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주요 인권 문제로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탈북자들과 소수 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밖에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학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사흘 앞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김 주석의 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 주석이 무자비한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북한을 통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주석은 사망했지만 그가 자행했던 끔찍한 인권 유린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손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김 주석이 1948년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북한을 통치하는 동안 핵심 계층과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세 계층으로 나누는 성분 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차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주석이 공개 처형과 강제 실종 등의 숙청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했고 특히 본인뿐 아니라 전 가족을 최하위 계층으로 재분류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인과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과 태국인, 루마니아인 등 김 주석 집권 시 자행된 외국인 납치는 지금도 이어지는 김 주석의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정부가 자행한 인권 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지금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유린의 종식을 긴급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주석의 생일을 맞아 국제사회 유일한 선물은 김주석의 손자인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한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임 목사 가족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임 목사가 한국 정보당국의 사주를 받고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외무부는 자국 외교관들이 최근 방북해 임 목사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는 12일 대변인 담화에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한국망명을 납치라고 주장하며 임현수 목사를 언급했습니다. 담화는 한국 정보당국이 해외에서 북한인들을 유괴 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임현수 목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괴뢰정보원 즉 국정원 요원이 임 목사를 친북 목사로 위장시켜 북한의 어린 자녀들과 주민들을 탈북자로 만들어 한국과 미국, 캐나다로 끌고 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임현수 목사 가족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가족 측 대변인인 리사방 목사는 12일 VOA에 북한 당국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임 목사는 캐나다 시민으로 목사의 삶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보내며 12개 이상의 나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북한 당국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브라질과 아이티, 말리, 도미니카 공화국, 폴란드, 이스라엘, 인도 등 많은 나라를 방문해 인도적 활동을 펼쳐왔다는 설명입니다. 박 목사는 임현수 목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 주민들을 향한 임 목사의 온정과 진실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는 캐나다 시민으로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억류돼 국가 전복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외교관들이 최근에 방북해 임 목사를 면담했다고 캐나다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다이아나 카다즈 대변인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캐나다 외교관들이 임 목사를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카다즈 대변인은 이어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의 권리와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임 목사와 가족에 대한 영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 2월 VOA에 외교관들이 평양을 방문해 임 목사를 처음 면담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면담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족 대변인인 리사방 목사는 서울의 캐나다 대사관 관리들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임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앞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하며 방문한 외교관들은 가족에게 임 목사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방 목사는 또 북한 당국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임 목사의 요청을 수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목사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캐나다 내 소식통은 12일 VOA에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임 목사에게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군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다음 달 초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군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노동당 인민군 대표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제7차 당대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노동당 군 대표회에 군의 각급 부대 당 조직에서 뽑힌 대표자들이 참가해 김 제1위원장을 추대했다며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가려는 전체 군 장병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은 추대사에서 김제1위원장이 선군의 총대로 북한의 운명을 지켰고 핵 강국의 전열에 올려놓았다고 찬양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지난 2012년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도 노동당 군대표회에 이어 당 평안남도 대표회와 당 평양시 대표회 등이 잇따라 열려 김제1위원장을 대표로 추대했다며 이번에도 노동당 군대표회를 시작으로 추대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대표회보다 인민군 당대표회에서 먼저 김정은을 당대 대표로 추대하는 것은 인민대중보다 군대를 더 중시하는 선군 정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제1위원장에 대한 군의 추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대한 김제1위원장의 애정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강령과 규약 개정, 전략과제 제시, 후계자 결정 등 중대 사안을 다룹니다. 이번 당대회는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김제1위원장 집권 후 첫 당대회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사상과 조직 등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와는 차별화된 김제1위원장식의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입니다.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인 경우에는 당대회를 통해가지고 그 파벌 간의 이견이라든지 인선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북한과 같이 1인 독재 체제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당대회라고 하는 거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결을 과시하는 일종의 잔치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당대회에는 각 지역과 기관의 당대표회를 통해 뽑힌 3천여 명의 대표자가 참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시군별 당대표회가 열려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을 뽑았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와 직할시 당대표회 등이 남아있다며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이번 당대회 준비 절차가 6차 대회 때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 태양절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지난 12일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쿠바와 베트남 대표단 등이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중국 대표단의 참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중국 측의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태양절을 맞아 경년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 매번 참여해왔기 때문에 이번 불참이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결함 판정과 이에 따른 정선 조치를 받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한 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294척 중 293척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한 북한 선박이 단 한 척에 불과했던 겁니다. BO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에서의 결함 발견률은 99.6%에 달했습니다. 이는 100%를 찍은 자메이카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비율이지만 검사 대상 자메이카 선박이 북한의 7분의 1 수준인 44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 결함이 많은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2028척 중 2008척에서 결함이 발견돼 99%로 북한의 뒤를 이었고 398척 중 392척에서 결함이 발견된 시에라리온은 98.5%로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결함이 발견된 북한 선박 중에는 지난 10월 중국 샤먼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봄산호가 항해 안전장치 관련 결함 13건을 비롯해 서류 미굽이 5건, 화재 안전 4건 등 무려 46건의 결함 판정을 받아 가장 문제가 많았고, 태룡강호와 손봉호 등이 20건이 넘는 결함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선박들 중 일부는 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운항을 금지하는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293척 중 29척, 즉 10%에 해당하는 선박이 항구에 발이 묶이면서 13.6% 비율을 보인 시에라리온과 13%의 몽골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정선 조치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선 조치를 받은 북한 선박 중에는 구조적 결함 2건과 서류 미굽이 2건, 항해 안전과 화재 안전장치 결함 각각 2건 등 모두 9건을 지적받은 정강호가 가장 많은 결함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이처럼 결함 판정과 출항 정지 조치 사례가 많은 건 선박이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정선 조치 선박 29척 중 20척이 건조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북한 선박의 노후화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조된 배가 14척으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선박을 운용하다 보니 각종 안전장치 등의 결함은 물론 선박 내 시설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선박들은 대부분 2000년대 말에 만들어졌고 가장 오래된 선박도 90년대 중반에 건조됐을 정도로 대체적으로 연식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같은 기간 안전검사를 받은 총 2093척의 선박 가운데 1694척에서만 결함이 발견됐고 실제 운항 정지 조치를 받은 배는 10척에 불과했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선박이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 칠레 등 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등 모두 2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북한 등 5개 나라는 옵서버 국가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약 70%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선박들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만 검사를 받았으며 운항 정지 조치 29건은 홍콩 한 건을 포함한 중국 항구에서만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과 수출 모두 늘어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일부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올 들어 첫 석 달 동안 북중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증가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13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분기 북중 교역액이 약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0.8% 증가했고 대북 수출액은 14.7% 늘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3월 북중 교역액도 4억 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3월 대북 수출액은 2억 4,014만 달러로 17% 증가했고 대북 수입액은 2억 5,263만 달러로 24% 증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지난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으로부터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등 몇몇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도 지난 5일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또 상무부가 발표한 대북 금수 조치가 4월 5일부터 적용됐다면서 1분기 대북 무역은 금수 조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대중 무역은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상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강력하게 이행하는가에 달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에 135만 유로, 미화 15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정부가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 카리타스 독일의 북한 지원 사업에 미화 153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13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카리타스가 북한 결핵과 간염 환자, 요양원 노인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단체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20년 넘게 대북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카리타스는 현재 북한 결핵과 간염병원에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결핵과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채소와 버섯 등을 자체적으로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평양중앙질병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의 각종 질병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실험기구 이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홍역과 풍진, 식중독 박테리아 일종인 캄필로박터균 등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실험기구를 지원한 데 이어 직접 방북해 현지 의료진의 사용법을 전수한 겁니다. 카리타스는 또 방문 기간 중 함흥질병관리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안평결핵관리센터 인근 온실재배 상황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카리타스는 1897년 창립돼 1950년대 이후부터 해외 원조 사업을 펼쳐왔으며 북한 지원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ISIL 격퇴전이 새로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이어서 미군과 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소식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처음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프로농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ISIL 격퇴전에 관한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 등 국가 안보 보좌진과 함께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중앙정보국 CIA 본부를 방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회의를 주재한 뒤에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ISIL 격퇴 노력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의 격퇴전에 탄력이 붙었고 앞으로 계속 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현재 ISIL이 수세에 몰려 있다면서 아랍 동맹국들을 포함한 66개국 연합군이 공세적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는지도 밝혔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11,500차례의 공습작전에서 ISIL 최고위급을 비롯해서 수천 명의 대원들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 핵심부가 위축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ISIL 대원들이 명분을 잃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라크에서는 이라크군이 라마디에서 승기를 굳히고 있고 시리아에서도 현지 병력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그리고 모술 사이 주요 보급로를 차단한 점을 성과로 꼽는 등 이 구체적인 진전을 언급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군 공습으로 이 ISIL 고위 지도자들이 사살됐다는 발표가 있었죠.
예, ISIL의 최고 사령관으로 알려진 오마르 알시샤니가 시리아에서 이 미군 공습으로 부상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네.
예,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이 ISIL 화학무기 계획을 담당한 아부 다우드가 이 미군 특수부대원들에게 생포됐고 또 ISIL의 재정 담당 아부살라가 사살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지휘부를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벨기에, 터키 그리고 이라크에서 벌어진 이 ISIL의 테러 공격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ISIL이 연합군의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겠지만 오히려 ISIL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연합군이 더 단결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휴전 이행과 또 평화회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요?
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이 유엔의 중재로 어제 재개됐는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을 격퇴하는 유일한 길은 이 내전 종식이라면서 평화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휴전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시리아에서는 앞서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평화회담으로 이어졌지만 폭력 사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며칠 동안 교전이 늘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알레포 주변 등에서 시리아군이 반복해서 휴전을 어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CIA 방문에 앞서서 이 미국 국방부도 ISIL 격퇴전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ISIL 격퇴 노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네, 미군 주도 연합군 대변인을 맡고 있는 스티브 워런 대령이 이 ISIL 격퇴전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약화, 해체, 그리고 완전 파괴의 이 세 단계 중에서 약화 단계가 완료됐고요. 이제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워런 대변인은 ISIL이 더 이상 세력을 확대하지 못한 채 위축되고 있고 이제 이들을 해체하기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이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14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공개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지난달에 첫 합동 해양 순찰을 실시한 데 이어서 이달 초에 두 번째 순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일본에 이어서 미군과 합동 해양 순찰을 벌인 두 번째 나라가 됐는데요. 필리핀 국방장관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런 순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이런 그 군사 작전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은 주권 침해라면서 이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해양 안보 우려를 야기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행동이라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의도는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일방적인 영유권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전투기까지 보내면서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미국과 필리핀군이 참가하는 연합군사훈련도 열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의 발리카탄 훈련인데요. 내일 종료됩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번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일부 병력과 군용기가 이달 말까지는 필리핀 군기지에 계속 주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공군 200명, 해병 75명, 그리고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 군용기 10대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들 병력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에 공동 순찰 등의 훈련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나라 국방장관, 그러니까 미국과 필리핀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죠?
네, 카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대한 군사 지원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필리핀에 정찰 비행정을 제공하고 필리핀 해군 초계정의 통신 감시 장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 해양 통신시설 현대화를 돕고 이는 필리핀의 해양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앞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군 대비태세 지원에 앞으로 5년 동안 4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죠?
예, 임신부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태아의 소두증을 일으키는 게 확실하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톰 프리든 CDC 소장은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이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서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한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 소두증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가 이 1,000명을 넘는 등 이 소두증이 급증했는데요. CDC의 이번 연구는 과학 전문지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한다,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한다는 어떤 가정이었는데 이제 네.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소두증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중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다고요.
예, 이번 연구를 주도한 손자 라스무센 박사가 이 소두증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초래하는 문제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 정상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기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예, 라스무센 박사는 지카 바이러스가 왜 일부 태아들에게서만 소두증을 일으키는지 또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라도 정상화를 출산한 이유가 뭔지 등 앞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의회에 이 지카 바이러스 연구 또 대응을 위해서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 의회의 승인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기금에서 남은 돈을 임시로 사용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스포츠 소식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프로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경기 두 개가 동시에 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가 NBA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시즌 최다승에 도전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농구 스타인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의 은퇴 경기가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경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까 귀뜸하기도 했는데요. 농구 애호가들 어제 어떤 경기를 봤든지 실망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경기 모두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흥미진진한 경기였나 보죠?
예, 맞습니다. 먼저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한 시즌 73승을 기록하면서 NBA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워리어스는 어제 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홈구장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이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125대 104로 물리쳤는데요.
네.
73승 9패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이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95년과 96년 시즌에 이 마이클 조던 선수가 이끌었던 시카고 불스 팀이 세운 72승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 시카고 불스의 기록이 깨진 건데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시카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자,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시카고 불스의 기록을 깼기 때문에 조금 속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이 축하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이 워리어스 팀 선수들 농구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라면서 이 시카고 불스 기록을 깬 팀이 워리어스여서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시카고 불스에는 마이클 조던이 있었다면 이 워리어스에는 스티븐 커리 선수가 있는데요. 어제 어느 정도 활약을 펼쳤나요?
예, 혼자서 46점을 기록하는 등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네.
예, 커리 선수는 어제 3점 슛을 10개나 넣으면서 한 시즌 402개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커리 선수는 바로 한 달 전에 300번째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지난해 자신이 세웠던 286개 기록을 스스로 깬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대단한 선수죠.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어제 은퇴 경기를 가졌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동안의 명성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브라이언트 선수 어제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벌어진 이 유타 제즈와의 경기에서 혼자서 60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바로 브라이언트 선수가 해냈습니다. 이는 브라이언트 선수의 이번 시즌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많은 팬들이 아쉬워할 만한 이유가 있군요. 네. 60점을 혼자 또 마지막 경기에서 기록을 했는데 20년 동안의 그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아주 멋지게 마무리한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브라이언트 선수가 속한 LA 레이커스 팀은 경기 종료 3분을 남겨놓을 때까지 유타 제지의 10점 차로 뒤지고 있었는데요. 브라이언트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101대 96 역전승을 이뤘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 브라이언트 선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모두가 이 팬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브라이언트 선수 은퇴 경기 입장권 가격 2만 5천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하던데요. 경기장 열기가 정말 대단했겠군요.
예, 브라이언트 선수의 은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관중이 모였는데요. 그 가운데는 제이지, 잭 니컬슨 같은 아주 유명한 가수와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브라이언트 선수는 이 프로 선수 생활 동안에 다른 구단으로 옮기지 않고 20년 내내 이 LA 레이커스에 몸을 담으면서 다섯 차례나 NBA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요. 2008년과 2012년에는 미국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두 개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독사의 이름을 따서 검은 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브라이언트 선수 어제 경기장을 떠나면서 맘바 아웃, 맘바 이제 떠납니다 이런 말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 5m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양 최저 7도, 최고 22도, 신의주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16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 약간 끼겠지만 오후에 흐려져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4도, 최고 15도, 원산 최저 6도, 최고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5도, 최고 11도, 선봉 최저 5도, 최고 1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 해상에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발틱해에 있는 미 구축함 부근에서 일련의 가상 공격을 벌이며 근접 비행을 실시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 11일 러시아 공격용 항공기 두 대가 미 구축함 도널드 쿠코 주변에 20차례 이상 근접 비행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공격적인 비행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은 당시 구축함에서 가장 가깝게는 30m까지 접근해 물보라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이 관리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이튿날에도 11차례나 가상 공격 비행을 벌이면서 9m까지 근접 비행을 실시해 도널드 쿠코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도널드 쿠코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 발틱 해안의 러시아 영토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군 관리는 그러나 러시아 전투기들이 무기를 장착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미국 항해 요원들이 무전을 보냈지만 답신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이웃 나라들의 극단주의 단체들의 화학무기 관련 정보를 유엔에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에서 테러 분자들이 유럽에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의 러시아 대사는 테러 분자 수천 명이 유럽에 유입됐다는 보고가 있다며 그들 중 일부가 화학무기 부품들을 유럽에 갖고 들어가 화학무기 제조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방 국가들은 해당 결의안이 지난 2013년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민간인 수백 명을 숨지게 한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유엔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두 번째 공동 해양순찰을 실시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오늘 미군과 필리핀군이 지난달 첫 공동 해양순찰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초에 두 번째 순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순해병력과 장비를 통해 필리핀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례 발리카탄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미군 병력 수백 명과 10대의 항공기가 필리핀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 핵심 요충지 코바니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탈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지 주민들은 지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지난 2015년 1월 코바니에서 ISIL을 몰아냈지만 이들이 마을 곳곳에 매설해놓은 지뢰로 인해 100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시리아와 이라크 마을 도시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터키와 요르단의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수만 명의 난민들은 지뢰 공포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ISIL로부터 탈환한 시리아 고대 도시 팔미라에서도 러시아 군 당국은 최근 ISIL이 설치한 3,000개의 폭탄을 해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세계은행이 협조융자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진리춘 총재는 어제 워싱턴에서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를 만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두 기관에서 공동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할 때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올해 약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사업을 승인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상당 부분에 세계은행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될 10여 건의 사회기반 시설 개발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가 운영하는 관영 도매 시장을 일부 민간업체 소유주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관영 언론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 건물에 임대해 있는 개인업체들과 협력업체 4천여 곳은 20%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민간업체들은 그동안 도매 상품에 접근할 수 없어 기본적인 물품을 소매시장에서 구입해왔으며 이로 인해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의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